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재상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고동한 이성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왕과 마음을 깨뜨릴 만한 무게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한 날카로운 칼과 같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어떠함 앞에 우리가 노출되고 이런 인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이 시간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서를 살펴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판의 말씀이 선고되다가 금방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다가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고 말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닌 심판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금까지만 해도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다가 갑자기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변덕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교차되어 증거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심판의 상황에서도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 누리는 과정 안에서는 자고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계속 교차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냥 심판으로는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심판 후에 회복을 말하고 그러나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자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심판과 또한 징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잔 디 디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God's unfolding purpose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 펼쳐진 목적, 하나님의 전개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책에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라고 말할 때 선지자는 파멸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덩이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그래서 황폐와 파멸만이 남았을 때 선지자의 고독한 목소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이번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한다. 다른 사람들이 영광의 극치에 달한 문명의 찬란함 속에서 눈이 부시할 때 선지자는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반대로 삶이 땅속에 묻히고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감지하고 부활이 앞에 놓여있다는 약속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멋지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고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교차되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큰 영적인 유익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아버지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타이르고 어르고 때로는 때리고 진노를 해도 말을 도대체 들어먹지 않으니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아비의 심경을 표현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음란한 아내를 불러다 놓고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랑을 줘야 됩니까? 라고 깊은 좌절감을 느낀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한 좌절감과 비애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처럼 참담한 심경을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교정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징계하시고 여러 번 아니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교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호세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4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을 암소처럼 완강한 자, 완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고한 암소를 교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본문 넘어서 7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정하려고 번번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처방도 들어먹지 않는 이런 벽에 부딪힌 하나님께서 마치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힌 듯이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심경을 하나님께서 필요 가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다루시고 훈계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경책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교정을 해오셨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 교정의 손길이 임할 때마다 부딪혀버리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권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방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듯이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즉 언약적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드러내야 될 덕목이 인애인데 이 은혜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애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십계명 서문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주권적 은혜를 가리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인애예요. 십계명이 인애의 세부 규칙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과 신뢰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지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은 다윗과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적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깊이 사랑했지요.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남성간, 즉 동성간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적 사랑을 하면 자기 목숨까지 상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예로 제시된 것이지 동성 간의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다윗을 깊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자신의 미래가 암담해지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으로 맹세했죠.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 가운데 혹시 살아남아있는 자가 없는가라고 묻죠. 그러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므이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는 절뚝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자신의 원수되는 그런 왕족들 다 말려버리죠, 씨를. 그런데 그를 찾아내어서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 되돌려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알았던 다윗의 인애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과 유다를 그러면 책망하시면서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결국 이런 인애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드러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4장 1절에 인애도 없다 그랬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인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았다면 햇빛을 받고 그 다음에 수분을 공급받게 되면 자연히 땅에 있는 식물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 다음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일반 은총을 받아도 땅이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인의 열매를 드러내어서만 되었는데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은혜를 드러내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름과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구름은요, 어느 날 보면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안개도 그렇죠? 빛이 없을 때는 구름이나 안개가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속도로에 안개가 끼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그 존재가 어디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왜 아침 구름과 이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와의 나오심을 묘사할 때는 어떤 은유를 사용했습니까? 새벽 빛과 늦은 비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새벽 빛과 늦은 비는 신뢰할 만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침 구름과 이슬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에선 눈으로 볼 때는 약간 인해를 해낸 것 같아요. 뭐 구제도 좀 합니다. 열심도 내요. 예배도 드립니다.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 신자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인해라고 하는 덕목을 다윗처럼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일날에는 신자처럼 보여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송도 잘해요. 헌금도 제법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믿음의 결단과 선택도 없고 주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도 없으며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으며 외부의 유혹과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억눌림을 당할 때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세로 외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마치 누구와 같은가 아침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인애를 기대하시는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제사와 인애 중에 인애가 더 중요하니까 인애를 드러내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해서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고 인애만 행하면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예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되 소와 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까지 멸하라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 아말렉 족속에 이 소와 양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22절에 나타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6장 4절 말씀처럼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6장 6절처럼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거나 제사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유일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 빠진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죠. 의식과 삶, 삶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와 삶이 분리될 때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지 제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적인 순종 없는 외적인 형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화만 돋굴 뿐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제사를 불순종의 대용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류가 있고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사를 아무리 수없이 드려도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래서 의식과 삶이 연동되어 있지 않은 채 삶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삽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중고등 무대에 만났던 사람을 보면 똑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성가대 서서 찬양대 찬양하고 뭐 주일학교 봉사하고 한다고 그래요. 적어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면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참 바뀌었구나. 그 성품이 고상해졌구나. 이전보다 상당히 주의 깊게 사례 깊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삶의 진보는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삶은 여전히 아니 못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범한 심각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막 사무엘을 그냥 끌어잡아당겨잖아요 나중에. 그죠? 자신의 불순종을 제사로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내면 하나님 눈감아 주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본문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혹은 인애를 드러내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것 중에 인애를 더 원하신다는 뜻으로 양자택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형식만 준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믿음과 순종이 빠진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이런 오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눈 감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지자들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선지자에 많이 나타나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왜 받지 않겠다 그랬는가? 그 이유에 보시면 알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인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대 유익은 취하면서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아서 작업 현장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는 것.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수입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흡족히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질타하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들이 미가서에도 나타나죠. 미가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랴? 천천히 수량을 가지고 나아가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행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삶은 없으면서 의식주의, 예전, 형식 강조하면서 예배 때 보면 천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 때 보면 그냥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그런데 내려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다는 사람 그 사람 맞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자신보다 조금만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보다 실력이 못하면 그냥 업수 여기고 그런 눈빛 표정을 짓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과 유다 백성들이 이런 잘못으로 더 벗어날 수 없었는가?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비교적 이거를 많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네바 교리문답 1무도 7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쭉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식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삶을 바꿀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틈이 생겨요. 아, 그런 것도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보이스 피싱이 뭡니까? 어쨌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이전에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그렇게 할 생각과 여지를 갖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요.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살아냅니다. 결국 삶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면 그가 알고 있는 수준의 내용, 이 지식의 내용이 그런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50점이면 아 그리스도인은 요 정도 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헌신만 해도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알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의 그 둔감하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마음을 완전히 기경시켜버리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구조와 틀을 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한번 감동받는다고 변하면요. 찬양 집회만 하면 돼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여 삼창만 하면 삶은 변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게 부족해서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조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었나요? 얼마나 많은 기도원 짓고 얼마나 많은 찬양 집회 했습니까? 다 목요 찬양, 저도 뭐 이전에 찬양도 해봤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고 거짓된 경건의 열정만을 고양시키는 그리하여 근육을 강화시켜 허리를 고추 세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복대를 차도록 만드니까 근육은 사라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서의 집회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여력, 힘을 공급을 못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조국 교회의 참담한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율법도 가지고 있고 재상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를 말한다고 그 단어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호세아 말을 흉내내어서 우리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안다라고 말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모르는 자로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하면 지적인 지식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지식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런 지식 필요하지요? 자,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하면서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신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CCTV, 케이블 카메라가 작동되면 그런 짓 못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을 실존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실체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허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방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실상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색과 탐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밀한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요, 마음의 이런저런 고통과 우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남들의 말이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체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 말로 딱 한번 그냥 박살 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신자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이름에서 성경은 삶이 알미고 알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아는 것이 삶이에요. 사는 것이 알미입니다. 따라서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시간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들어올릴 만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삶은 변하는데, 그죠? 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100kg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들려면 바위를 들 만한 힘이 있어야 들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마음의 손을 품어도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아는 만큼 삶을 못 살아내는가? 그런 무게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잘 보시면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한순간에 사람이 뒤바뀌어 버리죠. 그죠? 우리 교인들 중에 있잖아요. 2년, 3년 됐는데도 삶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서 3, 40년 신앙생활 한 분보다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읽고 신앙의 싸움을 열렬하게 싸우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런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 계명 순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다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즉 언약적 사랑 즉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애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본문 6절 말씀을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두 번 인용해서 권면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연애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 말종 같은 이 세리와 창녀들과 저렇게 지내느냐라고 비난했죠. 이런 사실을 의식하시고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죠? 죄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한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리셨죠. 그래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이미 알지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팠죠. 그래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음식이 없냐라고 말했을 때 제사장이 뭘 내어줬습니까? 안식일날 물려놓은 진설병을 줬습니다. 안식일날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안식일날 두 배로 더 많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함께 안식일 제사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시 오늘 보면 6장 6절을 인용했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때는 자비라고 번역했는데 인애라고 번역하지 않고 나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몰랐기 때문에 나를 정죄했다 그 말이죠. 이 의미를 너희가 정말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제의가 뭡니까? 제4와 의식을 가리켜 제2라고 말합니다. 제2수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율법 제사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도 선자들처럼 제사를 드리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어려운 자들에 대한 이 궁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는 것을 비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는 일이나 의식을 준수한 일이나 종교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을 행하는 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한 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일을 맡겼다고 하면 그냥 뭐 일을 얼마나 일사천리로 잘 해내는지 정말 일 깔끔하게 하고 행정 정말 깔끔하게 잘 처리한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죠?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죠.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업 환경을 갖춰주지 못함으로 인한 인재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맨날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어떤 이 장소에 유독가스가 있는데 그걸 제거하러 들어갔다가 죽어버렸어요. 몇 명이. 그런 사건이 한두 번입니까? 아마 셀 수도 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고 나면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업주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네? 보호장구 착용하고 마스크 쓰고 그죠? 그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그냥 작업 인부를 그냥 들여보냈다가 몇 사람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특별히 직분자가 되어지면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직분자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직원이 신방을 하지 않으면 한 영혼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되거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사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혼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제대로 서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행정도 필요하고 구조와 질서도 필요한 것이지 구조와 질서, 원칙, 관행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시간에 종종 희생되는 분이 누구냐면 교육자들이에요. PPP 띄워야 되죠. 찬송과 가사 올려야 되죠.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외적인 의식 준수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도 이방신처럼 이방의 헛된 신처럼 제사만 드리면 그냥 눈 감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큰 착각이죠.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 이사야 1장 13절 이하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안식일을 미워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으면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제사만 번질나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마음이 상한다. 내가 그걸 지게 마음이 곤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순종과 인내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과 인내도 상한 심령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함도 없이 그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흔쾌히 계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필연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타락을 불러드립니다.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인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한두 주 된 것 같은데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 나름대로 개혁자로 자처했던 기독교 포럼의 한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분 페북에 또 언론기관에 신학교에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수년 동안 한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오늘날 똑똑하다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기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고 저떻고 환경신학이 어떻고 저떻고 환경신학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후 사랑하면요 환경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양산해내지 않고 제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쓰레기의 50%를 수입했었습니다. 그것에서 폐자재를 가지고 산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오염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쓰레기를 한 20종으로만 딱 줄여서 받기 시작하니까 이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수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쓰레기를 수입해와서 폐자재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이런 거 하나부터 근데 돈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애가 없는 사람이죠. 결국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행동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깊음과 사례 깊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비질리와 함께 싸우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 교계 안에서 만나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천만하면 교회에서 사는데 자식들은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면서 뭐 신방한다 그러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사는 거지 신앙활동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런 한계에서 늘 벗어날 수 없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겼습니다. 7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성경신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신학을 유출해 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7절에 나오는 아담은 인물로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장소로서도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3장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 언약을 가리킨다기보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자행된 어떤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 언약을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라는 이 표현은 시편 14편 5절에 보니까 죄악된 현실, 죄악된 행실을 가리킬 때도 거기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거기서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거기서라는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현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는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는가? 너희들의 삶은 마치 인류 시조 아담과 유사하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약을 파괴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호세아서 10장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호세아 10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아담의 저주에 나타나죠. 이 땅이 가시와 찔레, 가시와 은근기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8절, 9절 말씀은 길르앗과 그 다음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장소예요. 도피성이니까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고한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장소에 오히려 더 많은 피를 흘리는 살인이 자행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이어야 될 도시가 가장 세속화되었다 그 말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서울에 많이 살지요?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세속화된 도시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일을 누가 앞장섰는가? 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무슨 목회자가 뭐 전행을 했네, 뭐 이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네. 맨날 그런 이야기잖아. 오늘날 현대교회와 현대그리스도인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전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봤다. 그래서 가정한 일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영적 음행과 영적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제의적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면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10절에 나타나고 있죠. 내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냥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심판하실 뜻을 5절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여기 5절에 내가 그들을 치고 라고 말했는데 이 친다는 말은요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토막을 낸다는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시면 종들이 잘못했을 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때린다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토막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매섭게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찍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선지자들이 뭐 도끼로 사람을 찍어낸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인생이 죽고 사는 것, 서고 넘어지는 것, 한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는 무슨 외교력이나 경제력이나 지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행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본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헤아리거나 누구를 감안해서 적당하게 구부러뜨리거나 일주일 전에 그분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마치 그분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는 이런 일들은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입에 날카로운 검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인내를 가지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편에서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몰랐더라면 지금과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갖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크나큰 책임을 져야 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놓고, 오랫동안 들어놓고, 적어도 저희 교회 19년 전부터 나오신 분들은 구약 설교,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시편, 말라기서, 이사야서 들었습니다. 교리문답 설교 거의 다 들으셨어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빼놓고 다 들으셨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5절에서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애를 아침 안개와 이슬로 표현한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심판이 매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빛이 없을 때 아침 안개와 이슬은 대단한 위를 발휘하지만 빛이 비추면 안개와 이슬은, 구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지금까지 말씀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심판 메시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11절에도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여기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는 말은, 추수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추수는 심판의 은유이기도 해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베어버리는 것을 상징할 때 추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저수해가지고 알곡은 드리고 그 다음에 죽정이는 불 살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추수는 심판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로서 12번째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무겁죠, 그죠? 제가 어릴 때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이지만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와 돌이킴에 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맨날 저런 말씀만 하시나 좀, 뭐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응원하고 그런 말씀 좀 하시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안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적당하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말씀은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고 하는 11절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심판의 시기가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는 것은 회복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생각할 때 사랑하면 사랑에만 눈이 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랑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공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랑받을 때 방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만 바라봐서는 안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방해물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메시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돌아보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있는가? 언약 백성이 드러내면 되는 인애가 과연 내 삶의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통과 이렇게 예배 시간은 그냥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신자라면 마땅히 은혜를 인애를 드러내야 되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 인애 열매가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되어지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훈도요 선생으로 자처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인애를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못하는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교적인 활동과 행사에 마음이 함몰되어 마치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자차는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신자다운 삶의 덕목을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인애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